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애굽의 과정들, 애굽의 모든 상황들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시내 광야 그곳의 사람들을 또 생각해 봤겠죠. 아,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계시구나.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의 상태,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만드신 사역이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공허의 상태, 텅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용을 채워넣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그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면서 아, 참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그때 처음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참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역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참 좋다, 야 특별히 우리 인간들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이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내가 잘 만든 것 같다, 내가 너무 좋다, 주님께서 이런 정말 감탄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넷째 날 사역 14절부터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첫째 날 창조하셨던 낮과 밤의 사역에 대응되는 사역이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발광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 해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시면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기능을 부여하셨죠. 너희들의 기능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밤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모든 역할들을 너희들이 감당하는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참 그렇게 되는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고 태양과 낮이, 낮과 밤이 생겼을까? 첫째 날에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당시 특별히 고대 관점 속에서 BC 1400년에 1450년경에 모세가 지금 살던 시대예요. 그때는 과학이라는 거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입장 속에서 그들에게 적응하시면서 그들의 눈맞춤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학은 계몽주 이후에 17, 18세기 이후에 생겨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첫째 날에 뭐 태양이 지금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에 낮과 밤이 생겼다고? 아니, 자전이 없는데, 태양이 없는데, 지구 자전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과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책이 아니에요. 또 문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문학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와 땅 위에 있는 식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특별히 넷째 날 사역,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할 주체로서 하늘에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양과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만드신 목적은 낮과 밤이 나뉘게 되고 계절 또 날, 해 구분이 생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지금 자연 법칙,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자연 안에는 자연의 법칙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연구하는 과목이 이제 과학이라면은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막 자연 법칙 분명히 있어요. 돌아가고 있고 지금 특별히 당시 고대 관점 속에서 계절이 바뀝니다. 그리고 해가 바뀝니다. 날이 바뀝니다. 이것들을 좀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태양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다. 그리고 별들도 허락해 주셨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관점, 그점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뭐 어떻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그들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열심히 관계 사업도 하고 막 그 풍요의 땅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을 경험하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것은 뭘까? 그들에게는 이제 태양신도 있었고 달신도 있었고 물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딱 말씀을 주시면서 야,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는 것, 그런 구분이 생긴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이 풀어주면 될 거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알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도대체 우리가 이 먹고 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도대체 이것들은 어떻게, 누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 인간을 위해서, 인간 삶을 위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할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아이들이 궁금합니다. 아니 아빠, 아니 태양이 있어야지 지구가 자전해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게 아니냐고. 태양이 도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1년에 한 번 돌아야지 뭐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는 게 아니냐고. 맞아요.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누가 그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셨는가. 스티븐 호킹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다가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는 이거는 보니까 또 신의 작동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설계를 그 자연 그 자체가 위대한 설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입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의 관점 속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짓게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태양신과 달신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야 무슨 소리야? 그것이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야훼 하나님 그분께서 진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것을 다 부여하신 거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점에서 해와 달과 별들 고대 근동에서는 다 신들이죠. 숭배할 대상들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부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초월적 존재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또 두려워하거나 숭배할 대상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땅을 비추고 주야를 주관하고 계절과 날과 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역할이 주어졌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넷째 날을 딱 묵상해 본다면은, 아, 진짜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다. 복 주시는 것이죠. 아, 복 주셨다. 땅에 있는 인간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광명체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능에 따라서 지금 열심히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가 막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언어로 보니까 이제 과학, 우주과학도 알게 되고 지구과학도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알게 되니까, 아, 이런 것들은 자전과 또 공전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게 되었어요. 좋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계절과 날과 해를 지금 다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그 역할들을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이 이 가득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추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는 지금 원리를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들어가서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내십시오.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이 사실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의 언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신의 여러 가지의 숨결이 이곳에 있구나. 많은 분들, 우리 뭡니까 그 유전자 지도를 찾아냈던 그분 존 콜린스인가요? 그분도 우리 유실론적 우리 기독 과학자잖아요. 그분의 어떤 고백처럼 신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사역을 보시면은 20절부터 23절인데 하나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그러니까 새가 날랐겠죠. 하늘에 하나님이 큰 바다 생물 이것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새들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에게 나중에 28절에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2절에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 사역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종류대로 만드셨다. 여섯째 날도 보시면은 24절을 보시면은 땅 생물들도 종류대로 만들었죠.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종류대로 내라. 25절 보니까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만드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종류대로 번성하고, 공중, 궁창에는 새들이 종류대로 번성하고, 땅에는, 또 땅의 짐승들이 종류대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야 너희들 마음껏 온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양성을 통해서 좋아, 아름다움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빛깔과 크기, 다양한 형태와 날개짓, 각기 종류대로 헤엄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또 마음껏 그들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이제 옛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종속, 과목, 강문계가 생각이 나요. 기억납니까? 우리 종, 속 있고, 우리 어떤 인간의 종이 있고, 무슨 종이 있고, 무슨 종이 있다면, 그 밑에는 강, 뭐, 종, 속 있고, 종속, 과목, 광문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면 이제 한 조상, 뭐, 어디서 나온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창조과학에서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걸 가지고, 봐라. 각 종마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자 원숭이의 종이 있고 사람의 종이 있고 고릴라의 종이 있고 다 다르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뀐 게 아니라 다 이런 다 이렇게 자기의 종들을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과학이나 아니면 우리 과학을 근거 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지금 다양함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참 아름답고 귀하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롭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데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400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막 잡족들을 포함해서 다 함께 지금 그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모여있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야, 다양함들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해주셨다. 다양한 하나님의 지금 창조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말하면 그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아름답고 보시기 좋고 하나님 복주부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것, 이것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원래의 모습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다 창조를 믿죠? 창조 과학과 창조론은 달라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열려있어요. 근데 창조론을 믿는, 뭐, 저, 그리고 여러분들은 피조물의 다양성.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창조의 결과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양한 새들의 지적임. 우리가 뭐, 우면산을 가보면은 딱딱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들의 막 지적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작품이구나. 특별히 아까 우리 봤던 우리 21절 큰 바다 생물들, 이게 고대 생물인데 고대에서는 큰 바다 생물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막 이런 책들 보면은 이 큰 바다 생물을 리오야단이라고 표현내고 있는, 또 악어라고 표현되는 라비라고 표현내고 있는 이런 큰 바다 생물들을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바빌론이라든지 애굽을 이렇게 리오야단이나 악어나 또 바다 저기 라합과 같이 막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어떻게 다양한 종이 지금의 형태 그리고 저들에게 막 유전자 구조가 있는데 이 유전자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지게 됐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물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지금 주권 아래서 그것을 만들어졌다. 이것을 알려면 과학을 공부해야 되죠. 과학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종이 생겼고 이런 형태가 생겼고 이런 이제는 유전자 구조가 생겼다라는 것을 밝혀내겠죠. 과학이 풀어낸다면 어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너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내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학과 성경이 사실은 상충되는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양하게 허락하셨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조화,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음을 찬양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껏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양성 속에 조화와 질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복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인간들은 저 피조 세계와 함께 복 받은 존재들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복 받았어요. 복받은 존재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온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노래해야 되죠. 산과 들에 갔을 때 새들이 지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와 노래 잘하네 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지적이야. 지적이나 함께 막 노래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죠. 때로는 바다 생물, 큰 바다 생물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그들이 이게 무서우니까 바다도 무섭고 큰 바다 생물도 무서우니까 이걸 막 대적으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막 묘사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두려워하고 오직 경외하고 오직 찬양하고 오직 숭배할 뿐은 태양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니고 물신도 아닐 뿐만 아니라 큰 바다 생물,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 어떤 것도 결코 아니다.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을 혹에 가게 될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그 엄청난 그 위험 앞에 산 앞에서 아, 영산이다. 근데 이 영산이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했죠. 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과학이 풀어낼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지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판과 판이 부딪혀서 이렇게 활동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것은 과학이 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야,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지금 하나님의 신성이 저렇게 들어 같은 막 이런 모습 보면서 그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아무리 크고 위험이 있어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주체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시각을 달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가르칠 때도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막 창조과학을 굉장히 신봉하고 창조과학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창조과학을 부정하고 있나 이렇게 혹시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벽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과학과 같이 막 하면서 그래 과학이 틀렸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힘들어서 공부 못할 거예요. 아, 그럼 나 아직 성경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성경책과 과학책은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성경으로 야, 이 모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허락한 범위 속에서 이거 하고 있구나. 야,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책을 주셨어요. 하나는 자연이란 책, 하나는 성경이란 책. 자연이란 책을 통해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창조하지 거기에 근사값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자연에 아무리 해도 근사 온전한 그 자연 그 자체를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차도 있고 오류도 있고 또 다른 이론도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과학을 공부하는 태도죠. 성경도 아파요. 성경을 공부하는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이게 성경이 우리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으면서 늘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게 성경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거나 뭐 가정생활하거나 뭐 할 때 늘 두 개 여러분들 전공과 성경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통해서 방법을 늘 연구하세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는가 그리고서 왜 이걸 허락해 주셨는가 그리고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보면서 다 같이 가야 되겠죠. 세 번째 여섯째 날 사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자 우리 26절 보시면은 먼저 인간을 만드실 때 의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의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논이 딱 맞아서 이제 결정하셨는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이때는 아담이라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한 인물이 아니라 인류 바로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때 인류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이 과정은 2장에서 돋보리로 확 확대해 주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바로 2장에서 확 열어주시면서 원래는 혼자 있는데 참 보시기에 좋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을 받으려면은 이게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2장에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복을 주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단어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인간이 자연을 많이 훼손했습니다. 근데 이 정복하라 이 단어와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겠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한다는 말은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다 뭐 이렇게 지배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탐욕의 도구가 되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경작하라 이제 책임 있게 그것을 갖고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다의 생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주실 뿐만 아니라 29절 보시면은 먹거리도 주시죠. 그래서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또 모든 땅에 기는 동물들에게도 푸른 풀을 먹거리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채식을 하도록 허락했죠. 나중에 있는 노아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장에 가면은 이제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다 채식만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먹거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사역, 인간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창조 사역의 정점이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인간에게는 첫 번째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미 복을 받은 인간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존엄과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복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올해 여러분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신년 기도회 때 이 본문 가지고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해서 아까 원래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렇게 대리권을 주십니다. 창조의 대리자. 원래 형상이란 말이 고대에서는 왕들이 어떤 이거 영토를 딱 자기 통치하기 위해서 형상을 딱 세워서 야 내가 이곳에 있는 모습이야 그러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형상 이마고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형상을 좀 만드는 거죠. 이걸 막 이제 성별 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라. 창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탁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만드시고 복 주신 창조세계를 하나님처럼 관리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타락해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들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제대로 경작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다는 의미는 오늘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을 때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적인 관계, 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또 다스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형상을 그대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독처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더불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고 남자와 여자, 또 아내와 남편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피조세계를 함께 다스릴 공동 책임자, 공동 관리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한 펠로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물론 그 안에 나름대로 뭐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펠로십이 이루어져서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이게 아마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이 2장 6에 보면은 하나님은 형상도 지음받은 인간과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느낌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느낌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지정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정의에 우리가 함께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담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성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뭐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우리 유다서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원래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고 정의롭고 선하고 또 사랑이 많고 사랑 이것만 이야기해도 사랑은 복수가 아니고서는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죠. 예, 이런 성품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딱 구별되는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비공유적,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공유적 속성, 하나님 닮은 성품들은 우리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을 또한 하나님을, 형상도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옆에 한번 보세요. 졸고 있나요? 깨우세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졸고 있지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존귀한 존재. 이들이 온 땅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얼마나 그냥 동물과 또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인가? 얼마나 이 보편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보편적 가치를 계속 보존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상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8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구약성경 다윗의 시인데 자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4절 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편 8편 808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아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특별히 5절 보면은 그를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아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 인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돌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막 엄청난 사명을 주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시면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다 두셨으니 소, 양, 들짐승, 공중에서의 바다 물고기, 바닷길 다니는 모든 것들. 그러므로 이렇게 인간이 제대로 하나님의 존엄을 닮아서 사명을 닮아서 이 땅을 제대로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은 진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인간 어떤 존재보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먼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 내가 요즘 어떤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것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타인들 한번 보세요. 타인들. 비록 그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도 많이 지금 훼손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존엄성은 여전합니다. 그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그 지체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도 천사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명들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걸 주실 때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이것을 읽었을 때 이때가 어느 시점인가? BC 한 1400년경이거든요. 1450년경.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들 막 잡족들을 포함해서 60만에서 200만 명이 된다는 그 앞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낭독했을까요? 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 주셨다. 참 아름답다고 심히 아름답다고 했다. 그런데 인간이 나중에 쭉 나오겠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서 온 땅을 충만하기 위해서 다시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참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땅에서 막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온 땅을 복주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 때 그렇게 쭉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원래 원흥이 뭐냐 원형이 원래 모습이 뭐냐 했죠. 야, 이거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훼손되어 있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그 영광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면은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너무 하나님이 막 마음이 아파서 한 번을 막 쓸어버리기도 하셨던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해서 복 주시면서 야,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 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식이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서 이제는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갈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닮고 지식에까지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질 때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눈도 바뀌고 이렇게 될 때 온 땅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이 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사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것이고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온 땅에서 새로운 관계 이제는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자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진짜 온 땅이 충만하고 온 땅을 복을 흘려보내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진짜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먼저 해야 돼. 우리가 새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자관계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관계가 될 수 있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관계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형상, 많이 왜곡되어 있는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는 일이죠. 주님의 일꾼을 끊임없이 우리 키우고 또 불러와서 바꾸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이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이 명령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진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 자연만 바꾸는다, 밖에 나가서만 바꾼다면은 결국 사람 때문에 지금 피조물들은 로마서 8장에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지금 막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땅도 뭐 저주받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금 굴복하게 하신 분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탄식 가운데서 계속 빌고 있는 바가 있어요.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인생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몸의 구속, 몸의 부활, 몸의 속량을 받는 그날,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 막 탄생되기를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은 막 기다리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우리 장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막 격려하면서, 야, 그 길로 가, 믿음으로 가라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땅과 바다와 하늘과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피조물들은 지금 이것을 소망한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계시록 21장, 22장이 완성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일에 가치를 두고 함께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은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은 형태를 만드시고 내용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개인으로 보는 것 같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보내주셨습니다. MBTI가 다 다른 사람들을 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형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역량을 다 넣을 때 이 사람이 곳곳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좋은 성품 가지고 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다 주셨지만 실력을 자기가 갖추지 않게 되면은 역량이 없으니까 결국은 성품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늘 아, 좀 아쉽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은의 교회라는 형태를 다 갖추게 해주셨어. 청년부라는 형태, 또 장년부라는 형태, 소그룹이라는 형태, 그리고 대학부라는 형태, 전도팀이라는 형태 다 갖추셨어.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DNA로 한번 역동을 일으켜보자,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형태만 가지고 역동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막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피베스 때 것처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전신갑주 입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선물 다 입었습니다. 다 입었어요.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진리의 혈띠도 마찬가지고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준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는 것,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힘입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 갖췄어요. 형태 갖췄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전사 같아. 그런데 동력이 없어. 동력이 없어. 그래,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 주님 안에서 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이렇게 공급받는 동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무거운 거죠. 갖춘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그냥 벗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싸우겠다.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능 감당하도록 다 지금 동력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형태만 갖춘 채 혹시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려다가도 조금은 야 조금 아쉽다 이렇게 하는 모습은 없을까.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양성을 인정하되 저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들은 벗어나지 않도록 또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복의 다양성, 생물도 복받았고 인간도 복받았어요. 누군가가 이제 그 글을 썼다 하더라고요. 반려자라는 말은 맞지만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틀렸다. 애완동물이지 왜 반려동물이냐. 반려란 말은 우리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다. 그 말 들으니까 맞네. 오늘 이 말씀 봐도 동물 복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참 복받을수록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대신 개와 강아지. 뭐 아내 대신 그냥 뭐 강아지를 끌어온 거 산다. 뭐 이런 게 말이 되냐 이게. 뭐 어린아이들도 지금 그 애완 돌? 돌 가지고 뭐 그 생명을 뿜어서 뭐 이렇게 친구와 사귀고 보면 돌과 사귀고 뭐 이런 돌 김용 말고 돌과 함께 막 보면서 막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우리 시대가 좀 외로움과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복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사람과 짐승 동물과의 경계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워낙 우리 교회는 뒤에 아까 보니까 뭐 저기 주차난이 있습니다. 유모차 주차난이 생겼어요. 주차했는데 다른 데 가니까 뭐 이렇게 개들의 주차난 유모차들 다 끌고 나오는데 정말 유모차가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있어요. 개들이 막 전부 다 있어요. 그 제가 뭐 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갈수록 동물과 사람의 구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려자, 반려동물 이 말가 반려동물? 그냥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말씀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에서 구분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과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원리, 자연법칙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창조원리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공동체 목표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창조 원리를 좀 벗어나서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결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에 양육과 관련돼서 너처링 처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챗GPT 한번 물어봤어요. 너처링을 여성의 관점에서 한번 말해줘. 이렇게 한번 적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다 적진 않았는데 자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여성의 공감과 이해, 감정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너처링 처치의 중요한 역할들이 여성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제가 너무 뭉뚱그려서 명령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우리 너처링 처치를 통해서 우리 자녀 양육, 다음 세대 양육을 꿈꾸고 있다면은, 우리 여성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구나. 아, 공감과 이해, 감정적 지지, 이런 것들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필요하구나. 그동안 몇몇 그냥 리더십만 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한다면은 훨씬 더 다양한 우리 자녀들이 또 이곳에서 위로도 받고 또 지지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했고요. 비건, 또 뭐 탄소로운 식탁,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한 거 있어요. 탄소로운 식탁. 우리 식탁이 너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이런 식탁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책들인데요. 뭐 많은 분은 공감하고 아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지난주에 한 5개 정도를 고기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회개가 되고 막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우리 자연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채식주의자 제가 책 보면서도 도대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또 퍼포먼스는 뭐지?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그런 한쪽의 부분들을 많이 조금은,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 한강 작가가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우리 알겠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사람의 부분들까지도 폭력적으로 막 혐오를 조장하거나 배제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모습은 아닌가 했죠.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비건 좋습니다. 탄소로운 식탁 이거 좀 고쳐보자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격려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뭐 그냥 또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막 혐오하고 이렇게 해서는 또 결국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복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복이 흘러가고 유지될 수 있으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역할,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으로서도 위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교회로 하나님의 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우리의 위상은 훨씬 더 중요한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공동체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또 주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 만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땅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